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빌 포터라는 분의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5분이 조금 넘는데 여러분 영상 매우 감동적인 영상이에요. 함께 5분 정도 함께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미스터 헬란데스, give me your worst route. Give me the area nobody wants.
Some people say a man is made out of mud. A poor man's made out of muscle and blood. Muscle and blood and skin and bones. A mind that's weak and a back that's strong.
Yeah. Good morning.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tell you about some of the many...
I don't think so.
Who is it?
Some charity guy.
Don't get ready to
bomb.
Yeah. Don't.
Don't
let the dog. Yeah.
My name is Bill Porter.
What?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as wondering if I could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show you.
Look, I really don't need anything, but I respect what you're doing so much. Here, I'd like to help you.
I don't need charity.
Thank you very much. I'm fine. Thank you.
I'll walk you in.
No, it's all right. You don't have to see me in.
They said you were on Washington Street. What were you doing over there?
Well, just some shopping. I wanted some shoes. Did you eat?
There aren't any shoe stores on Washington Street. Why didn't you call?
Remember our number. Oh. Billy,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Oh.
Laundry detergent, and at $3.95 a box, you can see what a great savings that is. How many may I put you down for?
Two.
Really?
And a large bleach.
are so proud to have you as a part of this company. Bill Porter, Salesman of the Year.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빌 포터 이야기에서 주는 메시지와 매우 유사한 메시지를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 쪽으로 타고 사람들을 뭇에다가 세워놓고 말씀을 전하는 중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곳에서 가르치신 방법은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방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 중에 마가가 아주 생각나는 비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유가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를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씨 뿌릴 때가 되면 농부 그냥 씨를 막 들판에 뿌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뿌려요. 그럼 그 중에 얼마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거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가시밭에도 떨어져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씨들은 아주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거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판에서 흔히 있는 얘기예요. 아주 평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이건 어떤 말이냐? 이 비유는 너무 쉬운 비유야. 우리가 들판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야. 그러나 그 안에 포함된 의미는 매우 깊은 것이야. 더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들을 귀, 즉 말하면 준비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당연히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이 비유에 담겨있는 팩트 말고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4절부터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용을 보면 이래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기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다. 내가 비록 농부가 씨 뿌리는 것 같이 얘기했지만 이거를 너희들이 말씀 뿌리는 것으로 상상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뿌린다 할 때 그 뿌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2장 2절이 답을 해줘요. 우리 한번 2장 2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내가 지금 말씀 사역을 하는 걸 잘 이해하려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 운동,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첫째는 그렇게 말씀을 뿌리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너무 이상하지? 근데 그거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기쁘게 반응을 해.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듣기는 들어. 근데 얼마나 좋은지 그 의미도 알고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상당한 기대를 하는데 열매가 안 돼. 결실이 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염려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언뜻 보면 이게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것저것 떨어져서 씨앗이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그 중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니? 내가 전하는 복음의 운동이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특징은 뭘까?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첫째, 저를 따라하시죠. 복음에는 도전이 있다. 여러분, 이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보면요, 세 가지 부분에 전부 다 뭐가 있냐면 도전이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처음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대할 거 아니에요. 아, 3,000명이 어저께 회개했으니까, 오늘은 5,000명이 회개했으니까 이제 우리 교인이 8,000명이 되겠지, 아니 내일이면 이 사람들이 또 전도해서 만 명이 되겠지, 2만 명이 되겠지, 이런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교회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너무 기뻐서 막 이 사람들 때문에 뭐가 될 것 같은데 조금 핍박이 오니까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꽤나 왕성하게 같이 활동하다가 얼마 후에 시들시들하더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잠깐 은혜를 입고 잠깐 그렇게 했지만 떠나는 것은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은 원래부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방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있어요. 어떤 방해가 있느냐? 첫째는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방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는 언제 우냐? 배고플 때 운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배고픈 사자같이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열심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교회에 처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를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공작을 한다는 거예요. 바쁘게 하기도 하고 마음에 조그만 것이 꺼리 끼게 만들기도 하고 갑자기 수입이 막 높아져서 교회에 신경 쓰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꾸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렇게 초신자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사이에 용서하는 거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사탄의 실체를 이론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그걸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껏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사탄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핍박도 있어요.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박해를 해요. 남편이나 아내가 박해를 합니다. 자녀가 방해를 해요. 또 내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직장, 내 친구들이 자꾸 나를 박해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처럼 내적인 방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신앙이 잘하는 걸 막는다 그래요. 염려나 유혹이나 욕심이 신앙이 자라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와닿으세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신앙의 장애물이세요? 염려세요? 유혹이세요? 욕심이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데 방해하는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조금 우리에게 더 와닿게 이렇게 말해요. 천국의 소식을 듣기는 듣지만 해야 할 온갖 일과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염려로 짓눌려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스트레스에 숨이 막혀서 들은 것조차도 아무런 소득이 없다.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그냥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막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중세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하는 것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일곱 가지 죄를 기록해놓고 성도들에게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 일곱 가지가 뭐냐? 교만, 탐심, 게으름, 정욕, 시기, 분노, 탐식. 저는 이 마지막에 탐식이 있네요. 탐식.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신앙에 이렇게 자라나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참. 분명히 개인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성품이 우리가 좀 자라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복음이 전해졌으면 그냥 스무스하게 되면 좋은데 이 복음에 대해서 왜 방해가 있는가? 방해가 있는 이유는 당연해요. 첫째는 사탄은 우리를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사탄이 죄를 통해서 인간을 다스려왔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게 종노릇했어요. 사탄은 죄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거기서 해방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이 있죠. 이 모습을 우리가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요,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온다고 하니까 그동안 다스리던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끝까지 따라가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놓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은요, 우리를 박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뒤틀려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면 이게 서로 잘 안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 안 믿다가 이제 신실하게 예수를 좀 믿어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옛날에 내가 믿지 않을 때 아주 친했던 친구들을 만나면 좀 어색하죠. 저도 그 한 7, 8년 전에 한 한국을 떠난 지 한 30년 그 떠난 지 떠나고 한 3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친구를 30년 만에 만난 거예요. 뭐 다 그 사춘기를 험악하게 보내고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죄도 짓고 그랬던 친구들이죠. 그런데 30년 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들은 여전히 술이 굉장히 좋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야 되고, 근데 저를 만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저도 불편하고 그 친구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친구 하나가 저한테 그렇게 만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격렬아, 너를 30년 만에 보니까 너가 꼭 우리 형같이 느껴진다. 불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이게 뒤틀려진 세상에 살면 이게 불편해야지 정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살기 전에 내 자신이 죄에 젖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에 젖어있던 사람이 이렇게 복음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이게 죄에 젖어있던 내 자신이 그걸 저항을 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는 것을 결심합니다.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몸이 점점 살이 찌고 또는 내가 이렇게 근육이 없어져서 안 되겠다, 내가 어느 날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선 결심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그 다음날 어떻죠? 그냥 온몸이 뻐근해서 일어날 수가 없죠. 왜 그래요? 내 몸이 과거에 있던 삶의 습관에 젖어 있어서 더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삶의 습관을 가져오면요, 이게 내 몸이 아픈 거죠. 근육이 힘든 거죠. 당연히 평생 죄와 같이 살던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면 내가 복음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나 내가 그동안 따라갔던 것들이 나를 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세상이, 사탄이, 나 자신의 죄성이 내가 복음으로 가는데 방해할 때 그때 그냥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전에 그 한국의 김남도 교수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이라는 건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픈 게 당연한 것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프니까 성도다. 성도는 고난이 있다. 성도는 방해가 있다. 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성도 아니다. 성도는 어려움이 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두 번째, 그렇게 도전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낙심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보면 씨를 뿌린다는 말이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뿌리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면 어떤 거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래도 농부는 계속 씨를 뿌려야 돼요. 중단해서는 안 돼요. 낙심해서는 안 돼요. 저를 따라 하시죠. 낙심해서는 안 된다. 중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복음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불편함이 생긴다고 해서 내가 염려거리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신앙생활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가정의 가장이 되셨어요. 과부가 아이들 4명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아주 진짜 억적같이 일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억적 같았는가? 저는 어려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피지컬리 더 강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아프거나 누워있거나 뭐 피곤하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계속 일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어머니도 가끔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은 너무 아프셔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프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강하시던 어머니가 막 식은땀을 흘리시고 열이 펄펄 끓고,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굉장히 몸이 아플 때 그래도 어머니가 식사 때가 되면 일어나서 뭐를 드시려고 하세요. 그때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쌀알이 모래알 같아도 먹어야 일어난다. 그래야 일할 수 있다. 엄마, 드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쌀알이 모래알 같아도 먹어야 힘이 나고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도전이 많이 있어요. 환경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놓아버리면 안 돼요. 말씀이 쌀알같이 내 입에 막 맴돌아도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일어날 수 없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아픔이 있어도 함께 일어나 봉사해야 돼요. 아프니까 포기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 복음은 원래 그런 거야. 너희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게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동안 너를 지배하고 있던 것들이 놓아놓지를 않을 거야. 너희들이 환난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한국 컴패션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녀봤어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한국에서 건강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도 가봤어요. 또 어떤 교회는 정말 분쟁이 나가지고 저희가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다음 몇 주 후에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는 교회도 가봤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주 건강하고 모든 사람이 그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를 방문해 보면요, 그 교회의 사람들도요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 교회 교역자들이나 그 교회 중직자들도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와 문제가 생겨서 막 힘들어진 교회, 두 교회의 차이는 뭐냐? 문제는 둘 다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요, 문제가 있는데 성경 공부를 계속해요. 문제가 있는데 복음을 계속 전해요. 문제가 있는데 그 지역사회를 돌봐요.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문제가 많은 교회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아요. 눈물이 나면 씨를 놓고 울기만 해요.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 교회들은 바깥에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열정적으로 하고 교회 안에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그런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해보면요,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에 디모데 설교 싫어하는 사람들, 디모데보다는 다른 설교 들으러 다니는 사람들, 디모데가 가르치는 그 바울이 가르친 정통 신학이 아니라 이단 신학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디모데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요. 여러분, 박해가 있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준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저를 따라 하시죠.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4분의 1이겠죠. 뭐. 그런데 그 4분의 1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초대교회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왔을 때요, 그 다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 핍박 때문에 수많은 배교자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카타콤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처형이 되어야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취직을 받았어요.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복음은 끝났다 라고 생각할 그때로부터 복음은 온 세상을 덮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개인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실패했어요. 복음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 사람 속에서 뭔가 열매가 돼서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뿌려진 예수님의 말씀은 다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최대 전도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그 양육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그리고 이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써여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요, 열매가 생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씨를 뿌리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레이스 밸리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를 신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1년 반 전에 이 교회를 세울 때 꿈꾸던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꿈꾸던 교회는 어떤 교회고 그 교회는 어떻게 달성해야 할까요?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그 꿈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게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있고 없고는 우리에게 포기하라는 메시지가 절대로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신뢰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참 진짜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러면 내가 언젠가는 좀 내가 봐도 내가 든든하게 좀 서는 그런 날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가 매번 판판이 신앙적으로 깨지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그랬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임직자들을 선출할 때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목사님, 제가 그 직분에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요,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동의한다고. 왜냐하면 제가 저를 봐도 그렇거든요. 제가 저를 봐도 지금 목회자로 돼서 담임 목사를 한 지 몇 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저 자신을 보면 이게 지금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럽기 그지없고 이게 언제쯤이나 자라고 언제쯤이나 예수님 말씀 담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라는 사인은 아니죠. 조금만 더 견뎌야죠.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죠. 기다려야죠. 견뎌야죠.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조금만 참으라. 조금만 견디라. 인내하라.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실상생활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선물들을 받아요. 그 선물들이 어떤 때는 가정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좋은 직장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 미국으로 이민 온 삶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들이 분명히 좋은 선물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물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이 문제가 생겨요. 또 직장에서 와, 내가 이거 지금 정말 돈만 아니면 그만두고 싶다 그런 한계점을 도달하게 돼요. 또 그 외에 아, 이 이민생활이나 혹은 이 대인관계나 모든 게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될 때가 와요. 한계에 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네가 그것을 어떤 가치로 보고 있는가, 그것이 복음으로 보이는가, 그게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는가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서 생겨날 열매를 확신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보니까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의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아이들 막 자라나야지, 경제적으로 필요는 많은데 경제적으로 막 좀 어렵죠. 각자가 직장에서도 막 어렵죠. 그러니까 그 부부들이 참 갈등을 많이 해요. 그렇게 갈등하는 부부들에게 제가 가끔 해준 말이 있어요. 내가 산에 가보니까 봄꽃이 참 아름답지. 봄에 가면 봄꽃이 어디가 유명하다 하는데 가보면 꽃들이 화려해서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봄꽃은 웬만큼 많아가지고는 산을 다 뒤덮지 못해. 가보면 어떤 군락에만 봄꽃이 있는 것이지 산 전체가 봄꽃에 의해서 울긋불긋해지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아. 그런데 가을에 가면 멀쩡히 있던 나무들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진도 못 올려내서 나뭇잎들이 말라가지고 누렇게 변해. 우리가 그것을 단풍이라고 말하는데 그 누렇게 변한 단풍은 산을 온통 물들여버리고 산을 진짜 아름답게 만들어. 진정 아름다운 부부는 중년 이후에 아름답게 꽃피어야 그게 진짜지.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힘 빠질 때까지만 기다려봐. 그럼 열매가 생길 거야. 잘 귀담아 들으셨는지 그러지 않으셨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에게 와서 물어보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단정 같아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를 해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그 복음을 받아 있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인내하면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힐 거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바라보고 오늘도 인내하라고, 인내하며 씨를 뿌리라는 것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제일 큰 선물인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간수하며 복음 때문에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뿐만 아니라 복음 말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들에도 막 그런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죠. 조금만 더 참으시죠. 끝까지 참으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선물이 우리에게 열매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아까 본 영상에 성경 구절 하나가 나왔어요. 야고보서 5장 10절.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겠어.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가? 나는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요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원래적인 선물까지 놓아버리려고, 포기해버리려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떨어진 복음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나에게 떨어진 복음은 얼만큼 잘하고 있는가? 너무나 잘하지 않아서 복음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내 마음의 뒷방에 그냥 놓아두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견딜 힘을 주세요. 열매가 생길 때까지 끝까지 확신하고 인내하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오늘 방해가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열매를 기대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인내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삶의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